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전도서입니다.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날 사람의 아들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때의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를 잡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꾸미기로 하였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지 맙시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께 왔다. 그 여자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고 계실 때 이 여자는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여자에게 화를 냈다. 제자들이 여자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향유를 그렇게 낭비합니까?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나무라느냐? 이 여자는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해 준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질 터인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그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때에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소. 그러면 당신들은 그 대가로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개를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적당한 때를 엿보았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분명히 저는 아니지요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말하였다. 선생님, 틀림없이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 너다. 그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가 흘리는 새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때까지 포도로 빚은 술은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유월절 노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모두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큰 슬픔과 괴로움에 잠기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러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고통의 잔이 거두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 눈도 뜰 수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기도드렸다.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가까웠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여기 오고 있구나.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몰려왔다. 유다는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미리 알려주었었다.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것이니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시오.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려고 한 일이나 어서 하여라.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에 열두 사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 주시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혼자 두고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마당까지 따라 들어가 종들 곁에 앉았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싶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 애썼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소? 그대를 고발하여 증언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진실을 말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하는 대로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쥐어 뜯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당신이 예언자 그리스도라면 당신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라고 놀렸다. 그때 베드로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며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조금 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당신의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소.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전도서 제5장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귀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더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로마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그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쩌면 급하게 이 후서를 써보낸 것은 바울의 경계의 서신을 받고서도 재림에 치우쳐 신앙의 올바른 규모를 잃어버리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과 같이 규범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우친 믿음의 삶을 바로잡고 올바른 자세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 둘째 편지를 급히 보낼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6절의 말씀 중심으로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당부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이미 앞의 데살로니기전서 5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당부를 한 바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거기서는 좀 더 온순하고 조심스러운 권면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고 강한 권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6절 첫 부분인데 다정한 말투로 불렀지만 명령에는 보다 큰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명령의 중요성과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교회의 원인이요 절대적 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순한 권면도 아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면 살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최후 통첩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첫 번째로 중단해야 할 것은 게으르게 행하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처럼 부지런해야 영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교훈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한 것처럼 게으름으로는 절대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6절 중간인데 전통은 이미 바울 일행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신앙적 교훈들을 의미하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란 지금까지 배운 신앙의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는 사뭇 단호합니다. 이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절 하반절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멀리하라는 말인데 비슷한 표현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의 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전체 속에서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경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입니다. 가르침받은 바른 교훈에서 떠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떼어둘 것을 명령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자신들의 신앙적 모범을 제시하면서 저들을 깨우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7절 앞부분인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 일행의 모습을 너무나 잘 봐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시키는 것으로 모범을 삼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7절 뒷부분인데 앞에 6절의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자신들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무질서한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첫 부분이죠. 질서는 바로 품위와 연결되고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8절 앞부분인데 요즘 쉬운 표현으로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건전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와는 다르게 주고받는 나눔에서는 일반 사회보다도 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라는 표현으로 믿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9절 첫 부분인데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의무를 중요하게 여겼노라고 모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모범은 우리 주님의 교훈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한 것은 일꾼이 자신의 일한 싹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거한 바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라고 일한 자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비슷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 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9절 하반절에 같은 모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자세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행동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10절 앞부분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살 것을 당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0절 하반절의 당부는 다른 지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당부입니다. 어떤 경로든 간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듣게 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책망조에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들은 즉 11절 첫 부분에 한 것인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같은 안타까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게으르게 행하다 하는 말이 아탁토스, 부질서하고 무책임하게 라는 것이 기존의 대열에서 이탈한 군인의 모습에서 유래하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11절 하반절인데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두에게 또 다른 과제를 만들어 힘겹게 하는 역할은 오히려 하지 않음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은 그만하고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오히려 잘못된 독려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2절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기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 이미 전서에서도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하반절 11절에 당부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들을 권면하는 이유와 권위를 좀 더 분명히 그리고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러는데 명령의 권위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했다면 여기서는 첫째는 사도의 권위로 우리가 명하고 한 것입니다. 권하라는 이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것으로 같은 예수들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이라고 좀 더 진지한 권면의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명령과 권면의 내용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밥벌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림이 긴박한 만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광신적인 지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신앙적이든지 육신적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당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세상에 이런 부조리를 본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하마터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기까지 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줄린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부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새번역에서 옮긴 것처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새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그들의 교만을 볼 때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 거룩한 곳 아버지 없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Tis there my Father dwells. With longing in my heart for my true home, I watch the whole night through. Afloat on the wide, wide ocean, no matter what suffering befalls me, today my heart finds peace in Jesus.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